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설립 116주년을 맞은 청파교회 위아, 어린이날을 맞은 이 땅의 어린이들, 특별히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북녘의 어린이들 위에도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16주년 참 오래되었지요. 1908년 청파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청파동의 풍경은 이랬습니다. 빈민들이 사는 곳. 1925년에 나도양의 벙어리 삼룡이란 소설이 나왔는데 그 배경이 청파동이었습니다. 나도양이 소개하는 청파동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빈민굴, 지저분한 촌락, 노동자들밖에 살지 않는 곳,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동교회는 그런 가난한 동네에 양우로도 여사와 이필주 전도사를 복음 전도자로 보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는 연화봉 보고리 옆에 세웠다 해서 연화봉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몇 차례를 거쳐서 이사를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때 이필추 전도사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7년 봄 청파에 기도방이 설립되니 나는 밤마다 한서에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 1년 뒤에 교회가 설립되게 하였다. 이필추 전도사는 나중에 목사가 됐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서 독립운동을 했고 나중에 옥고를 치르는 그러한 일도 겪은 분이십니다. 여기서 한서에 불구하고 할 때 한서는 뭔지 다 아시죠? 추위와 더위를 개념치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청파교회 전신인 연화봉교회 설립자는 양우로도 여사인데요. 양우로도 여사는 이 연화봉교회뿐 아니라 연화봉 여학교도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양우로도 여사는 연화봉교회와 연화봉 여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재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거의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청파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재산까지 헐어서 그렇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겼던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저희 청파교회의 전신 연화봉교회였던 것입니다. 연화봉교회는 설립 5년 만에 교인들이 300명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사촌리와 가럴리에 두 개의 주교회를 세우기도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청파교회 첫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야, 사도행전이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또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들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 때에도 삭개오와 같은 이가 그러한 일을 했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초대교회 때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그 4장에는 말미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참 특별한 일입니다. 이렇게 바나바 같은 이가 사도들 앞에 판 재산을 가지고 온 돈 가지고 사도들은 그 교회 모임에 들어와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어서 그 모임에 들어온 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세상에 정말 둘도 없는 특별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나바 요셉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들은 그 바나바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의 본명이 아니죠. 별명입니다. 이름은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근데 별명이라는 것은 그가 보였던 어떤 한 번의 사건 혹은 한 번의 행위와 일을 통해서 별명이 생기진 않습니다. 한 존재가 반복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반복된 행위 속에 나타난 특징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지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 어렸을 때 별명은 거북이였어요. 공감이 되시죠? 지금은 약간 좀 조금 더 빨라진 거북이. 근데 요셉은 그 별명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참 좋은 별명이죠. 얼마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잘, 자주 위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는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그 한 대목이 나오지만 그 한 행위 때문에 사도들이 요셉에게 바나바란 별명을 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정말 많은 큰 위로를 가는 곳마다 전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행했던 행위들 중에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거? 정말 이것도 큰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보다 몇 곱절로 큰 일을 바나바가 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교회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 겁니다.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원수처럼 여겼던 거리를 두고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교회 일꾼으로 불러들인 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은 이미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도 6년,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초대교회 현장에 나와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회심 이후에 바울이 지냈던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였어요. 예루살렘 아주 먼 곳이죠. 거기서 혼자 거의 집과다시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초대교회 공동체로 끌어내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한 게 바로 바나바예요. 네. 사람들은 바울을 흔쾌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회심은 했다고 하는데 워낙 그가 저지른 전죄가 크니까 그에 대한 마음의 앙금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원수처럼 여겼던 그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을 초대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야. 아, 바나바가 믿는 사람이라면 바나바가 소개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전에 어떤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요 위로의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위로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후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나바는 열두 사도에 들진 않았지만 그 어떤 사도들보다 열심히 자기 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드린 복음의 전도 사역자임이 분명합니다. 바울과 함께 오늘의 튀르키예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바울을 불러왔고 바울과 더불어서 바나바는 예수의 복음을 멀리 가서 전하기로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길 희망했어요. 그래서 마가도 데리고 전도 여행을 3시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초입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는데 같이 못하겠다고 다시 먼저 돌아갑니다. 그 일에 바울은 화를 내요. 화를 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나머지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칩니다. 여러 튀르키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또 한번 동행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반대하죠. 결코 같이 갈 수 없다. 나는 마가가 동행하는 걸 동의 못한다. 그래서 전도대가 둘로 나눠집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또 바울은 바울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와 이 바울은 좋지 않은 사이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마가를 보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둘 사이는 어떻게 다시 친해지게 됐을까?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둘의 화해 속에도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되지요. 바나바, 그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저작을 남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바나바를 기록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바나바가 이뤄낸 일들을 기록했어요. 잊지 않기 위함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은 기원전 19년에 자기 스스로를 새로운 솔로몬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헤롯 기준으로 그 당시는 아주 평화로웠고 예루살렘이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고 로마하고도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으니 그 전지전능한 신에게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된다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대대적인 거의 국가사업 차원의 수준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전은 건축 중이었습니다. 규모 자체부터가 컸는데 솔로몬 성전의 서너 배, 아주 크게 지었죠. 규모만 크게 지은 게 아닙니다. 또 헤롯은 무엇을 했냐면요, 성전 벽에다가 금을 붙였어요. 금박을 붙여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면 그 햇볕이 가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눈이 부시게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던 사람들, 헤롯 성전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눈이 부셔서 성전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려야만 됐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명실상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또 많은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또 기록에 따르면 헤롯 당시의 유월절에는 수십만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됐다라고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게 드러낸 겉모습과 달리 헤롯 성전의 이면은 어둡기 그지없었습니다.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했던 사람들은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인증도장이 찍힌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황소, 양, 염소, 비둘기 그러한 것들이 시세보다 몇 곱절로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는 자들은 몇 곱절 비싼 그 제사장 인증이 찍힌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성전세는 일반 화폐로 낼 수가 없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 화폐로 환전해서 성전세를 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팔 때도 차액을 엄청나게 남겼고 환전할 때도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남긴 거죠. 그 부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던 것입니다. 그 쌓인 부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에게 바쳤습니다. 헤롯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에 바쳤습니다. 헤롯 성전은 정말 휘황찬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성전처럼 겉은 보였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최대의 종교 마켓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책찍을 드신 거예요. 책찍을 들어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지을 것이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를 위한 것들이라고 말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실은 종교 권력자들이나 그들과 결탁된 불의한 체제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 찬 성전,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바른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시며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지으신다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생명이 된 당신 을 두고 예수님이 새 성전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공생애를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새 성전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헤롯 성전은 헤롯이 그토록 의지하였던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헤롯 성전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성전을 이루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에까지 가서 새롭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어느 사회 현장에서 신부님들이 집례하시던 미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사회적 약자라 사람들도 언론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이들을 위해서 몇 년간 매주 진행되던 미사였습니다. 미사 후에 신부님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길 위에서 미사를 집례하고 성찬을 행하면 그곳을 바로 교회로 인정해 줍니다. 신부에게 있는 사도권에 대한 강조의 말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을 이 땅에서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고 그 사람 한 명이 성전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그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1908년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청파교회라고 답하고 싶으시죠? 예. 제 마음속 답도 그런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예. 1908년에 그 생각하는 사람을 그 조각한 로댕이 대성전이라고 하는 조각을 조각합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새 책 고백의 언어들 여러분들 많이 사셨죠? 그 앞에 표지에 보면 그 대성전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말은 대성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손 모양 조각입니다. 두 개의 손이 이렇게 서 있어요. 얼핏 보면 기도하는 손 같아요. 아, 기도하는 손이라 대성전이라 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둘 다 오른손이에요.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손이라는 거죠. 한 손이 다른 손을 맞잡기 위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손들이 아래서부터 위로 수직으로 고딕 건물처럼 서 있어요.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아, 로댕이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저 조각에 대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보다. 바로 함께함,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하늘을 지향함,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요. 관심 있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성전이라고 하는 조각은 본래 이 대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조각이 아니었고요. 원래 용도는 분수의 장식으로 만들었던 손이라고 합니다. 두 손 사이로 분수물이 솟아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목도 그 대성전이 아니라 언약의 궤였다고 합니다. 언약의 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그 궤를 말하고 그 위에는 속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판 위에는 천상의 존재라고 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서로의 날개를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날개가 닿을 듯 맞듯 그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속죄판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로뎅의 대성전이라고 하는 그 조각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늘을 지향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솟아나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임재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그 로댕의 대성전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아픈 자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밀어 주심으로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치유해 주셨고 가난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셨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왔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도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바나바의 손을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지고가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던 이들 가운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양쪽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악의 원수가 최고의 동지가 되었지요. 바나바가 가서 손을 펼치는 곳마다 사람들은 화해했고 하나됨을 느꼈고 함께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는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랬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나바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기록을 여기저기에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게 찾아와서 나를 자신처럼 소중히 여겨주고 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땅만 바라보며 살던 나를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만들어주니,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해준 이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파교회의 교인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청파 파송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청파 파송교회여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아픔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줍시다. 나 혼자만 하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늘을 지향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할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자리에 당신도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성전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116년 전 이 가나안 땅에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청파교회 초대 전도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16년 전 청파교회를 세워주시고 온전히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바나바에게 주셨던 마음, 청파교회를 세웠던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가가 그들의 손을 맞잡게 하시고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고 함께 하늘을 지향하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점점 각박하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성전이 되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